Welcome to the Voice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Everyone,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저녁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그리고 매일 아침 4시부터 6시까지, 또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세 차례 보내드립니다. VOA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의회의 세계 뉴스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어제 우크라이나 전쟁의 책임은 러시아에 있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뉴욕 유엔 본부에서 열린 유엔 총회 연설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을 러시아가 이웃나라를 상대로 벌인 불법적인 정복전쟁으로 규정하면서 전쟁의 책임은 오직 러시아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특히 러시아를 달래기 위해 미국의 핵심 원칙을 포기하지는 않을 것이라면서 만일 우리가 우크라이나를 분할하는 것을 허용한다면 그 어떤 나라의 독립이 안전하겠느냐고 반문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우크라이나의 주권과 영토 보전, 자유를 수호하기 위해 우크라이나인들과 계속 함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지난해 2월 개전 이후 처음으로 유엔 총회에 직접 참석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러시아가 전쟁 중 수십만 명의 아이들을 납치한 증거를 갖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전쟁 범죄는 반드시 처벌돼야 하고 추방된 이들은 반드시 집으로 돌아와야 하며 점령자는 그들의 땅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또 러시아가 흑해 항구들을 봉쇄해 식량을 무기화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어제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과 만나 미국과 유엔 간의 강력한 동반자 관계를 재확인했습니다. 백악관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히면서 바이든 대통령과 구테흐스 사무총장이 회담에서 증가하는 빈곤과 불평등에 대한 대처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추가 자원 동원 필요성, 그리고 기후변화와의 싸움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불법적 전쟁을 벌이는 상황에서 유엔의 기본 원칙에 대한 수호의 필요성 등 긴급한 국제적 도전들에 대해 대화를 나눴다고 백악관은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과 구테흐스 사무총장은 다자기구들에 대한 개혁과 강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습니다. 백악관은 두 지도자가 지속가능한 발전 목표를 달성하고 기후변화와 취약성과 같은 국제적 과제를 해결하는 데서 다자기구들이 보다 포괄적이고 효과적으로 작동하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군이 밤사이 우크라이나 중부 폴타바주의 정유시설을 타격했다고 현지 주지사가 오늘 밝혔습니다. 드미트로 루닌 폴타바 주지사는 이날 텔레그램을 통해 크레멘추크 정유소가 드론 공격을 받아 시설 가동이 일시 중단됐었다며 사상자 정보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루닌 주지사는 밤사이 폴타바 지역에 대한 러시아군의 공격이 반복됐지만 방공체계가 드론 공습에 잘 대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우크라이나 군 당국은 밤사이 발사된 러시아 드론 24기 중 17기가 방공체계를 통해 격추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러시아는 지난해 2월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해당 정유시설에 대한 공격을 계속해왔습니다. 한편 우크라이나 관리들은 어제 르비우의 한 산업용 창고에 대한 드론 공습으로 한 명이 사망하고 쿠피안스크에 가해진 유도폭탄 공습으로 6명이 사망하는 등 이날 우크라이나 곳곳에 가해진 러시아군의 공격으로 9명이 사망했다고 말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어제 중앙아시아 5개국 정상들과 만나 광물 안보와 투자 분야 등에서의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백악관이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유엔 총회가 열리고 있는 뉴욕에서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그리고 우즈베키스탄 지도자들과 C5 플러스 1 정상회의를 처음 개최했습니다. 정상들은 이날 회의에서 안보와 무역, 투자, 지역 연계성, 국가별 주권, 영토 보전의 존중 필요성, 통치와 법치주의 개선을 위한 지속적 개혁 등 다양한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백악관은 설명했습니다. 특히 바이든 대통령은 C5 정상들에게 중앙아시아의 방대한 광물 자원을 개발하고 중요한 광물 안보를 진전시키기 위해 C5 플러스 1 중요 광물 대화의 출범을 제안했다고 백악관은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이 같은 제안은 미래 에너지 환경을 뒷받침할 수 있는 탄력적이고 안정적인 중요 광물 공급망을 갖추기 위한 각국의 협력 필요성을 인식한 데 따른 것이라고 백악관은 설명했습니다. 앞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지난 5월 중국 산시성 시안에서 중국 중앙아시아 5개국 정상회의를 열고 전략 동반자 관계를 확인한 바 있습니다. 아르메니아와 아제르바이잔이 영토 분쟁을 빚고 있는 나고르노 카라바흐 지역에서 어제 무력 충돌이 일어나 사상자가 발생했다고 현지 인권 관련 옴부즈맨이 밝혔습니다. 개간 스테파니안 나고르노 카라바흐 지역 인권 담당 옴부즈맨은 이날 아제르바이잔의 공격이 시작된 이후 민간인 2명을 포함해 27명이 숨지고 200여 명이 다쳤다고 말했다고 영국 가디언 신문 등이 보도했습니다. VOA 세계 뉴스 김시영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20일 수요일 VOA 뉴스 투데이 1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김영권입니다. 먼저 이 시간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유엔 총회 연설에서 북한 정권의 거듭된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을 규탄했습니다.
We condemn the DPRK's continued violation of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
한국 정부가 러시아 대사를 초치해 북한과의 군사협력 움직임에 대해 강력히 경고했습니다. 러시아가 북한 같은 나라에 의존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고립됐다고 미국 국방장관이 지적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북한 정권의 실체를 주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더욱 적극적인 정보 유입 활동을 벌이겠다고 밝혔습니다. 목요일인 내일 북한은 대체로 흐리다가 오전부터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함경남도 남부지역은 오전까지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최저기온은 1도에서 17도, 낮 최고기온은 17도에서 27도 되겠습니다. 모레 금요일은 대체로 맑다가 오후에 구름 많겠습니다. 내일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 1에서 2m, 서해 앞바다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내일 평양은 구름 많다가 차차 개서 오후에 맑겠고 낮 최고 2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유엔 총회 연설에서 북한의 거듭된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을 규탄했습니다.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가 즉시 전쟁을 중단할 것을 촉구하면서 전 세계가 러시아를 저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뉴욕 유엔 본부에서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19일 미국은 북한의 지속적인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을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We condemn the DPRK's continued violation of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But we are committed to diplomacy.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제78차 유엔 총회 일반 토의 연설에서 대량 살상 무기 관련 사안을 언급하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우리는 한반도의 비핵화를 위한 외교에 전념하고 있다면서 미국 정부의 북핵 문제 접근법을 재확인했습니다. 다만 최근 불거진 북한과 러시아의 무기 거래 문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해 연설에서도 진지하고 지속적인 외교를 시작하려는 우리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유엔 결의를 노골적으로 계속 위반하고 있다며 북한을 규탄한 바 있습니다. 또 취임 첫 해인 2021년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진지하고 지속적인 외교를 추구한다는 메시지를 내놨었습니다. 따라서 올해도 북한 문제의 핵심과 이에 대한 해법을 예년과 비슷한 수준에서 거론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에 대해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특히 러시아만이 이 전쟁에 책임이 있고 러시아만이 이 전쟁을 즉시 끝낼 힘을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Russia alone bears responsibility for this war. Russia alone has the power to end this war immediately.
또한 러시아만이 평화로 가는 길을 가로막고 있다며 러시아의 평화의 대가는 우크라이나의 항복과 우크라이나 영토, 우크라이나 아이들이기 때문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러시아는 세계가 지쳐서 어떤 대가도 치르지 않고 우크라이나를 잔인하게 다루도록 놔둘 것으로 믿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Russia believes the world will grow weary and allow it to brutalize Ukraine without consequence.
그러면서 우리가 침략자를 달래기 위해 유엔 헌장의 핵심 원칙을 포기한다면 유엔의 어떤 회원국이 자신이 보호받고 있다고 확신하겠는가라고 반문했습니다. 또한 우크라이나의 분할을 허용한다면 과연 어떤 나라의 독립이 안전하게 지켜지겠느냐면서 여기에 대한 대답은 노라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우리는 오늘 이 침략에 맞서고 내일 있을 또 다른 침략자를 저지해야 한다고 바이든 대통령은 말했습니다. 이날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에 대한 비판을 자제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지난해 언급됐던 타이완 해협이나 중국의 현상 변경 시도와 관련한 메시지는 올해 연설에선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에 대해 명확하고 일관된 입장을 밝히고 싶다며 우리는 양국 간 경쟁이 갈등으로 치닫지 않게 하기 위해 이를 책임있게 관리하고자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전에 말한 것처럼 우리는 중국과 디커플링이 아니라 디리스킹을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When it comes to China, I want to be clear and consistent. We seek
또한 우리의 공동 노력에 달린 사안의 진전을 위해 중국과 협력할 준비가 돼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날 바이든 대통령의 연설은 약 28분간 진행됐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관례에 따라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브라질 대통령에 이어 두 번째 연설자로 나섰습니다. 연설이 진행된 유엔 총회 회의장에는 세계 각국 정상과 대표 등이 모였으며 북한에서도 한 명의 대표가 참석해 바이든 대통령의 연설을 지켜봤습니다. 제78차 유엔 총회가 지난 5일 공식 개막한 가운데 각국 정상들의 연설인 일반 토의가 19일 시작됐습니다. 올해는 196개 나라가 연설을 예고했으며 이 중 미국을 비롯한 98개 나라는 정상급 인사가 직접 연설합니다. 윤석열 한국 대통령은 연설 둘째 날인 20일 오전 18번째로 연단에 오릅니다. 북한의 연설은 일반 토의 마지막 날인 26일로 일정이 잡혔습니다. 북한은 대사급 인사의 연설을 예고한 상태로 현재로선 예년과 마찬가지로 김성 유엔 주재 북한 대사가 연설자로 나설 것으로 전망됩니다. BOE 뉴스 함재합니다.
한국 정부가 러시아 대사를 초치해 북한과의 군사협력 움직임에 대해 강력히 경고했습니다. 중국에 대해선 협력 관계를 부각시키면서 북러 밀착이 북중러로 확대되는 걸 견제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김한용 기자입니다.
한국 정부는 북한과 러시아 간 무기 거래 가능성과 관련해 안드레이 보르소피치 쿨릭 주한 러시아 대사를 초치해 엄중한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장호진 외교부 1차관은 19일 쿨릭 대사를 서울 외교부 청사로 불러 러시아가 북한과의 군사협력 움직임을 즉각 중단하고 유엔 안보리 결의를 준수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고 외교부는 전했습니다. 장 차관은 러시아 측에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를 채택한 상임이사국이자 국제 비확산체제 창설을 주도한 당사국 중 하나인 러시아가 책임있게 행동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장 차관은 또 정부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며 한국의 안보를 중대하게 위협하는 어떠한 행위에 대해서도 국제사회와 공조에 분명한 대가가 따르도록 강력히 대처해 나갈 것이라며 그와 같은 행위는 한러 관계에도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지난 13일 정상회담을 계기로 북러 간 군사협력이 현실화한 후 한국 정부로부터 나온 첫 구체적 대응으로 풀이됩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김 위원장이 이번 방러 기간에 우주와 군사, 군수시설들을 집중 시찰하면서 북러 양국이 안보리 대북 결의를 위반하는 무기와 군사기술 거래에 합의했을 것이란 우려가 나옵니다. 북한이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무기 부족 문제를 겪고 있는 러시아에 탄약과 미사일 등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러시아에서 인공위성이나 로켓, 전투기, 핵 잠수함 관련 고급 기술 등을 넘겨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또 북러 정상회담 결과가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한국 정부가 항의 성격을 갖는 대사 초치라는 방식을 택한 데 대해 그만큼 사안을 엄중하게 보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이물출 교수입니다.
힘을 통한 평화라고 해서 북한에 대한 제재와 압박을 통해서 국제공조를 계속 강화해 왔는데 북한과 러시아 간의 협력으로 인해서 제재의 허점이 생길 가능성 이런 부분을 상당히 우려하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결국은 이제 러시아에 대한 보다 강력한 경고를 통해서 최대한 북한과 러시아 간의 군사협력 또 제재의 균열을 내리고 하는 그런 시도들을 막으려고 하는 게 아닌가 보여집니다.
미국 뉴욕을 방문 중인 한국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19일 현지 프레스센터에서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 거래를 몇 달 전부터 포착하고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러시아가 부인했지만 미국 대통령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얘기했고 이번 북러 정상 만남이 있기 몇 달 전부터 군사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지켜보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콜릭 대사는 이와 관련해 한국 외교부에 초치된 자리에서 북러 간 군사협력설은 근거 없는 추측이라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주한 러시아 대사관은 19일 자국 관영 타스통신에 러시아 측에선 한국 파트너들에게 미국과 한국 언론에 의해 증폭되는 해당 주제에 대한 추측성 주장은 아무런 근거도 없다고 분명히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콜릭 대사는 또 김정은 위원장의 방러 기간에 북러 간 군사협력 방안이 합의됐을 가능성에 우려를 표명한 한국 측에 러시아는 우호적 이웃이자 오랜 파트너인 북한과의 상호 유익한 관계 발전과 관련된 것을 포함해 맡은 바 모든 국제 의무를 철저히 준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지난 15일 러시아와 북한은 정상회담 뒤 군사기술 협력 분야를 포함한 어떤 분야의 협정도 서명하지 않았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부 장관은 지난 17일 국영 러시아 1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에 대한 제재는 우리가 아닌 유엔 안보리가 선언했다며 항의는 안보리야 하라. 우리는 북한과 평등하고 공정한 상호작용을 발전시키겠다고 결이 다른 말을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로 북한으로부터 재래식 무기와 탄약을 확보하는 게 급하지만 자칫 한국을 자극해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에 나서게 만들 가능성에 대해서도 크게 경계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선임연구위원입니다.
북한이 러시아를 지원할 경우에는 전쟁 수행 능력을 지속시키는 효과가 있지만 한국이 본격적으로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면은 일종의 전쟁의 판도가 바뀔 수 있거든요. 따라서 러시아도 한미에 대해서 확실하게 선을 넘기는 어렵다. 다시 말해서 북한의 탄약을 도움을 받아서 일정 정도 급한 불은 끌려고 러시아는 하겠지만 그러나 그게 우크라이나에 대한 미국의 지원의 확대, 특히 한국의 본격적인 무기 지원은 러시아로서는 바라지 않는 상황이거든요.
한국 정부는 북러 밀착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중국에 대해서는 관계 조정을 본격화하면서 북중러 삼각 밀착으로 확대되는 것을 견제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은 북러가 우크라이나 전쟁을 매개로 밀착을 강화하고 있는 데 대해 적극적인 연대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오는 23일 개최되는 중국 항저우 아시안게임에 정부 대표단 자격으로 한덕수 국무총리를 보내기로 했습니다. 한 총리는 19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진행한 기자간담회에서 항저우 아시안게임에 가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통상 한국에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아시안게임 관련 정부 대표단을 이끌어왔다는 점에서 이번 한 총리 방문은 이례적이라는 평가입니다. 통일연구원 홍민 선임연구위원입니다.
북러가 급속도로 밀착하는 현재 국면을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한미일이 긴밀하게 협력하는 것도 있지만 또 한편에서는 중국이 좀 더 적극적 역할 내지는 지나치게 또 북러로 밀착하지 않도록 제어하는 부분들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중국에 대한 좀 더 적극성을 보여주는 차원에서 이제 항저우 아시안게임의 총리급의 임무를 파견하는 것을 이렇게 봐야겠죠.
한국 외교부는 또 한일 중 고위급 회의가 정병원 외교부 차관보 주재로 후나코시 다케이로 일본 외무성 외무심의관 농농 중국 외교부 부장조리가 참석한 가운데 오는 26일 서울에서 개최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회의에선 지난 2019년 12월 이후 중단된 한일 중 정상회의의 연내 한국 개최 문제가 논의될 예정입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3국 정상회의는 연내 개최를 목표로 협의 중이라며 정상회의 일자를 조율하기에 앞서 외교 장관 간 회의도 논의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그러나 중국이 북러와의 큰 틀에서의 연대에서 이탈하길 기대하긴 어렵다며 미한일도 우선순위를 갖는 세부 사안에 집중해 북중러 삼각연대를 견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유엔총회로부터 시작해서 1대1도 있고 11월에 APEC까지 있으니까 이때는 한미일이 정말 힘을 합쳐서 핵심적인 내용들에 대해서 잘 조율된 그런 외교를 할 필요는 있다. 그러니까 가장 핵심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러시아가 북한에 첨단 무기나 기술을 이전하지 않는 것. 그건 한미일이 가장 우선순위를 두어야 될 것이고 그걸 위해서 같은 목소리를 낼 필요 있다라는 거죠.
박 교수는 미국과 한국이 강한 견제에 나섰고 우크라이나 전쟁을 둘러싼 북러 간 협력에 중국도 불편해하는 만큼 러시아가 북한의 전략무기 체계나 핵심 기술을 이전할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주요 7개국 외교 장관들이 북한과 러시아의 밀착 행보에 대해 평화와 안보를 해칠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북한 정권의 조직적인 인권 탄압에 대해선 개탄스럽다며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안수영 기자입니다.
미국, 캐나다,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영국, 일본 외교 장관들과 유럽연합 외교안보 고위 대표로 구성된 주요 7개국 G7 외교 장관들이 북한의 각종 무기 실험 등 불법적인 행동을 비판했습니다. G7 의장국인 일본의 가미카와 요코 외무상은 18일 열린 G7 외교장관 회의 후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북한과 관련해 G7 회원국들은 북한의 불법적인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의 지속적인 확대와 불안정한 행동의 격화를 강력히 규탄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에는 유엔 안보리 결의들을 노골적으로 위반하는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지난 8월에 실패한 우주발사도 포함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G7 회원국들은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공약을 재확인했고 북한이 핵무기와 기존의 핵프로그램, 다른 대량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모든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방식으로 포기할 것을 요구했다고 강조했습니다. G7 외교장관들은 최근 급속도로 밀착하고 있는 북러 관계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공동성명은 G7 외교장관들이 러시아와 북한의 협력이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들에 대한 위반으로 이어질 수 있고 인도태평양 영내와 그 너머의 평화와 안보를 해칠 수 있다는 우려를 공유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G7 외교장관들은 모든 유엔 회원국들이 모든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들을 완전하고 효과적으로 이행할 것을 촉구했고 안보리 이사국들이 그들의 약속을 이행할 것을 요구했다고 전했습니다. 아울러 북한의 인권 유린 상황도 지적됐습니다. G7 외교장관들은 북한의 조직적인 인권 침해를 개탄하고 북한이 유엔과 협력하며 인권을 포함한 국제 의무를 준수하고 납치 문제를 즉각 해결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G7 외교장관들의 이번 회동은 유엔 총회를 계기로 미국 뉴욕에서 이뤄졌습니다. 올해로 78년째 열리는 유엔 총회는 지난 5일 공식 개막한 가운데 각국 정상들의 연설인 일반 토의가 19일부터 시작됐습니다. 미국 대통령을 포함한 각국 정상들이 일반 토의 연설에서 국제적 관심 사안으로 떠오른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협력 문제를 어떻게 다룰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미국과 일본이 외교장관 회담을 갖고 북한 문제 등 현안을 논의했습니다. 매튜 밀러 국무부 대변인은 18일 보도자료에서 이날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이 유엔 총회 고위급 주관을 계기로 지난주 첫 전화통화에 이어 가미카와 요코 일본 외무상과 만났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두 장관은 양자협력뿐 아니라 한국과의 3자협력 확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두 장관은 양국과 인도태평양 지역 그리고 세계 안보와 번영을 증진하기 위해 다른 세계 파트너와의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합의했다고 밀러 대변인은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블링컨 장관과 가미카와 외무상은 동중국해, 남중국해에서 국제법을 준수하고 타이완 해협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는 점을 재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날 일본 외무성도 별도의 보도자료를 통해 블링컨 장관과 가미카와 외무상의 회동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일본 외무성은 두 장관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침략과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 그리고 납치 문제 등 국제사회가 직면한 여러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계속 긴밀히 협력해 나가자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의 국방장관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가 북한 같은 나라에 의존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고립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전 세계 50개국이 우크라이나 지원을 위해 적극 나서고 있다면서 특히 한국과 일본의 참여를 강조했습니다. 조상진 기자입니다.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은 19일 러시아가 불법적이고 명분 없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큰 어려움에 직면했다며 그 예로 최근 러시아가 북한과 군사 분야를 비롯한 다방면에서 협력하고 있는 것을 지적했습니다.
It's no wonder that Putin has been forced to rely on the likes of Iran and North Korea.
오스틴 장관은 이날 독일에서 열린 우크라이나 방위 연락그룹 15차 회의를 마친 뒤 기자회견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이란과 북한 같은 나라들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당연하다며 전 세계 국가들은 모스크바의 정복 캠페인에 저항하기 위해 계속 연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크렘린궁은 우크라이나와 수많은 파트너들의 결의와 용기를 이길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오스틴 장관은 푸틴 대통령이 북한과 이란에게 손을 벌리면서 전황을 장기화하려 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그는 틀렸으며 시간은 그의 편이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He is wrong. In Putin's war of aggression, time is not on his side. The world will never accept the idea that the imperial ambition.
이어 세계는 불량배와 폭군의 제국주의적 야망이 유엔 회원국의 주권보다 더 중요하다는 생각을 결코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바로 오늘 전 세계의 우방국 50여 개국이 우크라이나의 자위권을 위해 하나로 뭉쳐 이곳에 모인 이유라고 강조했습니다. 오스틴 장관은 이번 회의에서 각국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 의지를 다시 한번 분명하게 밝혔다면서 특히 한국과 일본의 참여를 거론했습니다.
But what I continue to emphasize to everyone around the globe is that Ukraine matters, Jack.
오스틴 장관은 전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계속 강조하는 것은 우크라이나가 중요하다는 것이라면서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역적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문제임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은 규칙에 기반한 질서에 관한 것이며 전 세계 사람들이 이것을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렇기 때문에 일본과 한국의 당국자들이 화상회의에 참석하는 것이라며 그들은 지구 반대편에 있지만 우크라이나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우리가 우크라이나 지원을 위해 올바른 일을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계속 관심을 갖고 있다고 높이 평가했습니다. 오스틴 장관은 우크라이나전이 장기화되고 혹독한 추위와 싸워야 하는 동절기로 접어들고 있다며 동맹국과 파트너들에게 더 많은 참여와 함께 가능한 모든 방공무기의 제공을 이번 회의에서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국가가 동일한 수준의 지원을 할 수는 없지만 우크라이나 방위 연락그룹 참여국들은 계속 기여하기를 원하며 우크라이나에 대한 압도적이고 계속적인 지지를 보낸다는데 뜻을 같이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우크라이나 방위 연락그룹은 지난해 4월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원조를 위해 미국 주도로 출범한 50여 개국 국방장관 및 당국자들의 협의체입니다. 이날 회의에는 한국과 일본을 비롯해 50여 개국 국방장관과 관계자가 대면과 화상 방식으로 참석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 미국을 비롯한 각국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오스틴 장관은 이날 회의 개회사에서 미국이 제공한 M1 에이브럼스 탱크가 곧 우크라이나에 도착한다고 밝히고 곧 러시아에 대한 우크라이나의 반격 작전에 투입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미국은 지난 1월 에이브럼스 전차 31대를 우크라이나에 지원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독일도 회의를 앞두고 우크라이나에 4억 유로에 달하는 탄약과 박격포탄, 방호차량, 지뢰 제거 장비, 의류와 발열기 등 무기와 원조품을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그동안 교전국가의 무기 수출을 금지한 국내 정책을 이유로 서방 국가들의 우크라이나전 무기 지원 요청을 거절하고 인도적 지원에 집중해왔습니다. 그러나 지난 7월 우크라이나에 지뢰 탐지기와 지뢰 제거 장비 지원을 확대하기로 발표했으며 최근 인도에서 열린 주요 20개국 G20 정상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23억 달러 규모의 우크라이나 지원 계획을 발표하는 등 지원의 폭을 점차 확대하고 있습니다. BOA 뉴스 조상진입니다.
미국 정부가 북한 정권의 실체를 주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더욱 적극적인 정보 유입 활동을 벌이겠다는 의지를 확인했습니다. 김정은 정권은 정보로 무장한 자국민을 가장 두려워하는 만큼 첨단 기술을 동원한 정보 유포로 북한 주민을 깨워야 한다는 제안도 함께 나왔습니다. 이에 관한 자세한 소식입니다.
정박 국무부 통화대 담당 부차관부는 19일 미국 민주주의진흥재단 NED와 한국의 국민통일방송이 워싱턴에서 공동 주최한 토론회에서 대북 정보 유입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박 부차관부는 북한 정권이 지난 몇 년간 외부 세계와 더욱 단절된 모습을 보였다며 반동사상문화배격법 등 가혹한 법률을 포함해 외국 정보 접근에 더 큰 제한을 가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주민들에게 국가 선전 외에 대안적인 정보원을 제공하는 건 여전히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객관적인 정보에 대한 접근은 북한 주민들이 외부 세계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할 뿐 아니라 북한 정부의 정책이 어떻게 광범위한 빈곤과 억압으로 이어졌는지 이해할 수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Access to objective information not only empowers North Koreans to better understand the outside world.
박 부차관보는 그렇게 함으로써 이런 정보 소비자와 그들이 접촉하는 주민들은 자신의 삶과 미래에 대해 정보에 기반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된다며 이같이 강조했습니다. 이어 미국은 북한 주민들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계속 지원할 것이며 줄리 터너 새 북한이고 특사가 이런 노력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박 부차관보는 또 핵과 인권 문제가 직결돼 있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북한 정권은 내부적으로 표현의 자유, 평화적 집회, 결사, 이동, 종교의 자유에 대해 심각한 제한을 가하고 대외적으로는 불법적인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통해 국제평화와 안보, 글로벌 비확산 체제에 심각한 위협을 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두 가지 도전은 서로 깊게 얽혀 있다고 말했습니다.
In our eyes, these two sets of challenges are deeply intertwined.
박 부차관보는 결국 영양실조와 다른 형태의 결핍으로 계속 고통받는 북한 주민들의 의견 수렴 없이 무기 프로그램에 막대한 자원을 투입할 수 있는 건 북한 내부의 탄압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게다가 국내외에서 자행되는 강제노동과 노동착취는 정권과 권력을 유지하고 무기 목표를 추구할 수 있는 수입을 창출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북한 인권 개선이 도덕적으로 옳은 일이기 때문만이 아니라 북한이 직면한 전반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중요한 요소라고 믿기 때문에 북한 인권 개선이란 대의를 지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북송 위기에 놓인 중국 내 탈북민들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As the DPRK gradually reopens its borders, we are particularly concerned about DPRK detainees in China who are at risk of detention and torture if returned.
박 부차관보는 북한이 점차 국경을 다시 개방함에 따라 우리는 특히 송환될 경우 구금과 고문의 위험에 처한 중국 내 북한 수감자들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중국에 이 문제를 지속해서 제기하고 있으며 강제 송환 금지 의무를 준수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NED의 데이먼 윌슨 회장은 이날 정보 봉쇄 계획이 북한의 정보 자유 증진이란 주제로 열린 토론회 축사에서 북한 주민들의 비판적 사고 능력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윌슨 회장은 북한 주민들은 독립적인 정보에 참여하는 단순한 행위만으로도 가혹한 보복을 당한다며 이는 북한 지도부가 주민들을 두려워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So think about that. The simple act of engaging in independent information is met with harsh reprisal.
윌슨 회장은 많은 사람은 정보에 대한 접근이 비판적 사고의 기초가 되기 때문이라는 걸 이해한다며 그러나 김정은은 정보를 아는 주민들을 두려워하고 그는 북한 주민들이 진실에 접근하는 걸 두려워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국경 봉쇄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북한 주민들의 비판적인 사고 함양을 도울 뉴스와 정보를 더 많이 전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이에 대한 실행 계획으로 기존의 라디오 방송 강화와 함께 북한 정권의 정보 통제와 감시를 우회할 새로운 첨단 기술 개발 그리고 북한 내 시장의 힘을 활용하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제의했습니다. 한국국민통일방송의 이광백 대표는 북한에 대한 기존의 대화와 협력, 제재와 압박 모두 제한적이었다며 이제 북한 주민들의 역량을 돕는 정보 유입 활동을 강화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그 방법은 북한 주민들에게 정보와 교육을 제공하는 것. 그 정보와 교육을 받은 북한 주민이 이제 자신들의 인권을 스스로의 힘으로 바꿔갈 수 있는 그런 새로운 단계로 이 일은 이미 접어들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북한에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이 대표는 특히 팬데믹 기간과 맞물려 증가한 북한 정치범 규모를 보면 김정은 정권이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알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올해 6월 기준 북한 내 여러 정치범 수용소, 즉 관리소에 수감된 정치범 규모를 여러 경로를 통해 파악한 결과 19만 8,900명으로 파악됐으며 이는 일부 학자와 관계자들이 5, 6년 전 추산했던 10만에서 15만 명보다 크게 증가한 규모란 설명입니다. 이 대표는 2020년부터 팬데믹 기간 방역법 위반자가 증가했고 이어 2021년 하반기부터는 반동사상 문화 배격법을 어긴 주민들이 수용소에 수감되는 빈도가 증가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김정은 위원장의 핵무력법제화에 소극적인 군수공업부 관계자와 가족 천여 명도 정치범 수용소에 수감된 것으로 파악되었다며 이는 김정은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무엇인지를 방증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세 가지를 조심스럽게 보고 있으면 북한 정부가 어떤 곳에 약점이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질병이 확산되는 것을 두려워하는 정부라는 것. 그리고 외부 정보, 외부 문화를 보고 듣는 사람들을 두려워한다는 것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비교적 실용적이고 비교적 합리적인 북한의 엘리트들도 북한 정부가 두려워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대표와 국민통일방송 관계자들은 또 이날 발표를 통해 매일 실시간으로 북한에 정보를 보낼 수 있으면서도 영상과 비교해 흔적을 남기지 않는 안전한 매체가 라디오라면서 향후 방송 시간과 주파수를 더 늘려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또 현재 여러 수단을 통해 한 달에 3,000개에서 3,500개를 북한 내 대도시와 접경 지역에 보내는 SD카드를 1년 내 6만 가구, 장기적으로는 60만 가구에 보내는 걸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국민통일방송을 비롯해 북한 관련 30여 개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NED는 지난 2022년도에서 23년 회계연도에 이와 관련해 430만 달러를 지원했다고 밝혔습니다. NED 관계자는 이날 BOA에 이같이 밝히면서 올 10월부터 시작하는 새 회계연도엔 비슷한 예산이 내부적으로 책정됐다고 말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유엔이 지난 1년간 북한 정부에 42건의 강제실종 사건에 대한 정보 제공을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유엔은 북한 당국의 형식적인 답변과 정보 확인 거부에 계속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안소영 기자입니다.
유엔 산하 강제실종 실무그룹이 지속적으로 북한의 강제실종자에 대한 정보 제공을 요청하는 통보문을 보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무그룹은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고 있는 제54차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한 연례보고서에서 지난해 5월부터 올해 5월까지 북한의 42건의 강제실종 사건에 대한 정보 제공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북한 당국의 정보 제공을 요청한 강제실종 사건은 1년 전에 362건에서 404건으로 늘었습니다. 보고서는 북한의 형식적인 답변과 미결 사건에 대한 정보 확인 거부에 대해 재차 우려를 표명한다며 북한의 비협조적인 태도를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실무그룹이 2015년 5월 현장 조사를 위한 방북을 요청하고 이를 거듭 상기했지만 북한 당국이 반응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조만간 긍정적인 답변을 얻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보고서는 이 밖에 지난 1년간 북한으로부터 혐의 서한에 대한 답신 한 건을 받았다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전하지 않았습니다. 북한은 종종 그동안 보낸 관련 답신에서 북한 체제를 전복시키기 위한 적대 세력이 진부하고 비열한 정치 공작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해왔습니다. 강제실종은 국가기관 또는 국가의 역할을 자임하는 단체에 의해 체포와 구금, 납치돼 실종되는 것을 뜻합니다. 유엔은 북한에 의한 강제실종 피해자는 한국전쟁 당시 납북자를 포함해 20만 명이 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한편 아우다발데 유엔 강제실종 실무그룹 의장은 이날 열린 인권이사회 회의에서 실무그룹이 설치된 이래 지금까지 파악한 전 세계 강제실종 건수는 6만 1천 건에 달하며 지난 1년 동안 28개국에 추가 정보 제공을 요청한 건수는 모두 1,103건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강제실종 피해 가족들은 사랑하는 이들의 행방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발대 의장은 강제실종 문제를 종식하기 위해서는 아직도 갈 길이 멀다고 말했습니다.
That the victims are losing trust in the institutions, giving the long-standing systematic
진전이 있었지만 지금까지 달성한 것으로는 여전히 충분하지 않다는 겁니다. 발대 의장은 전 세계가 이 재앙을 완전히 제거하는 데 성공할 때까지는 언제나 불충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은 이날 회의에서 실무그룹이 제기한 북한의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As we already clarified our position, the communication in the report is full of false and fabrication concocted by hostile forces.
한대성 주 제네바 북한 대표 부대사는 유엔 강제실종 실무그룹 보고서는 북한의 사상과 체제를 끊임없이 부정하는 적대 세력들의 허위와 날조로 가득 차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유엔 강제실종 실무그룹은 1980년 유엔 인권위원회 결의로 설치됐으며 국가가 개입된 실종 사건의 피해자 생사와 소재 확인을 임무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납치 의심 국가들의 명확한 관련 조사 결과를 보고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영국 주재 북한 대사관이 밀린 혼잡 통행료를 계속 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영국 정부는 각국 대사관의 납부 거부에 대해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조상진 기자입니다.
영국 주재 북한 대사관이 영국 정부가 부과한 34만 달러가 넘는 혼잡 통행료 등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런던 교통국은 19일 공개한 영국 주재 외국 대사관과 국제기구들의 혼잡 통행료와 주차 위반 등 과태료 미납 실태 자료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조사가 시작된 지난 2003년부터 올해 6월까지 영국 주재 북한 대사관이 납부하지 않은 혼잡 통행세와 주차 위반 등 과태료는 27만 6천 파운드, 미화로는 약 34만 2천 달러에 달했습니다. 구체적인 미납 건수와 위반 사항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지난 2020년 총 미납액 26만 파운드와 비교했을 때 만 파운드 이상 늘어난 액수입니다. 북한의 미납금 규모는 적어도 10만 파운드 이상을 납부하지 않은 160개의 외국 대사관과 국제기구 가운데 69번째에 해당합니다. 영국 주재 미국 대사관이 1,400만 파운드, 미화 1,800만 달러로 미납 규모가 가장 컸고 일본이 1,000만 파운드로 두 번째, 한국은 260만 파운드, 미화 325만 달러로 14번째로 많았습니다. 런던 교통국은 혼잡 통행료가 도입된 2003년 2월부터 올해 6월까지 영국 주재 외국 대사관과 국제기구들이 납부하지 않은 과태료 총액이 1억 4천만 파운드, 미화로 1억 7,700만 달러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런던 교통국은 런던 도심의 교통 혼잡을 완화하기 위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아침 7시부터 오후 6시 사이에 혼잡 지역을 운행하는 차량에 혼잡 통행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혼잡 통행료는 15파운드, 미화로 19달러 정도이며 제때 납부하지 않으면 90파운드에서 270파운드, 미화 111달러에서 335달러 정도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그러나 다수의 영국 주재 대사관들은 혼잡 통행료가 지난 1961년 제정된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에 따라 납부가 면제되는 세금이라고 주장하며 납부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영국 정부는 이번 혼잡 통행료 미납 자료를 공개하면서 혼잡 통행료는 세금이 아닌 서비스에 대한 요금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면서 외교관이라고 해서 혼잡 통행료 납부 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런던 주재 대사관의 대다수는 혼잡 통행료를 납부하고 있지만 외교 채널을 통한 요청에도 불구하고 혼잡 통행료 납부를 거부하는 완고한 소수가 여전히 존재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모든 미납 혼잡 통행료 및 관련 과태료 부과 고지를 계속할 것이며 이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데이비드 러틀리 영국 외무부 미주 카리브해 담당 차관도 최근 발표한 성명을 통해 영국 외무부가 혼잡 통행료와 주차 위반 과태료 미납 문제에 관해 많은 대사관들과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영국 정부는 모든 외교사절단이 혼잡 통행료 납부를 포함해 모든 영국 법률 및 규정을 준수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BOA는 영국 주재 북한 대사관에 이 문제에 관한 입장을 묻는 이메일 질의를 하고 답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BOA 뉴스 조상진입니다.
국제원자력기구 IAEA와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 처리소 방류와 관련한 안전성 평가에 지속 협력키로 합의했습니다. 방류가 마무리될 때까지 안전을 위한 기술적 점검과 분석 작업을 계속 수행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제원자력기구 IAEA와 일본이 19일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의 오염처리수 방류에 대한 포괄적이고 지속적인 안전검토의 전체 범위를 명시한 합의서에 서명했습니다. IAEA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히면서 수십 년 동안 현장과 해상에서 독립적인 모니터링과 샘플 추출 및 분석을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라파엘 그로시 사무총장과 가미카와 요코 일본 외무상은 18일 미국 뉴욕에서 열린 유엔총회 부대 행사에서 만나 회담을 갖고 다핵종 제거 설비를 통해 처리된 오염수의 방류가 시작된 지 약 한 달이 지난 시점에 이 같은 협력 문서에 서명했습니다. IAEA는 이번 합의가 오염 처리수 방류 기간 동안의 장기적인 활동에 초점을 맞춘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IAEA는 그로시 사무총장의 지시에 따라 지난 7월에 일본 후쿠시마 원전 현지에 모니터링을 위한 상주 사무소를 설치한 바 있습니다. 그로시 사무총장은 보도자료에서 우리는 마지막 한 방울의 오염 처리수가 바다에 안전하게 방류될 때까지 남아서 기술적 작업을 수행할 것이라면서 IAEA는 독립적이고 과학적인 작업을 통해 전 세계 사람들에게 방류가 해를 끼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IAEA는 지난 2년간의 세부 안전성 검토를 통해 일본의 방류 방식과 활동이 관련 국제 안전 기준에 부합하며 인체와 환경에 미치는 방사능 영향이 미미할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음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또 이달 초 방류가 시작된 이후 처음으로 후쿠시마 제1원전 인근 해수를 독립적으로 샘플 조사하고 분석한 결과 삼중수소 수치가 일본의 운영 제한 수치보다 훨씬 낮다는 점이 확인됐다고 부연했습니다. 그러면서 IAEA의 검증 작업은 아직 끝나지 않았고 이제 시작일 뿐이라면서 일본 정부와 관련 안전 조치를 위해 계속 협력해 나갈 것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실제 IAEA는 방류 첫날부터 후쿠시마 원전 현장에서 배출되는 오염 처리수가 안전 기준에 부합하는지 감시 평가하고 관련 자료를 실시간으로 공개해왔습니다. 하지만 처리 과정의 절차적 투명성과 방출 설비 결함 가능성에 우려를 제기하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한국의 제1야당인 민주당은 지난달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투기 중단 국민 행진을 벌이며 장외투쟁을 했고 일부 환경단체와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방류 규탄 집회도 이어졌습니다. 이웃 국가인 중국도 오염 처리수의 해상 방류를 반대하며 지난달 24일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전면 중단했습니다. 일본과 인접한 러시아의 보건위생, 검역당국인 소비자권리보호복지감독청도 후쿠시마 오염처리수 방류에 따른 국민 불안이 가중됨에 따라 지난달부터 극동 연해주로 수입되는 생선과 해산물에 대한 방사능 검사를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2024년 내년 미국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주요 공화당 대선 후보들이 북노 무기거래 등 북한에 대해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후보들이 아직 구체적인 대북 정책을 제시하진 않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조은정 기자입니다.
공화당 대선 후보 가운데 지지율 1위를 유지하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이 김정은과 좋은 관계를 유지했으며 재선이 성공했으면 미북 간 합의가 이루어졌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17일 방송된 NBC 시사 프로그램 미터 프레스 인터뷰에서 김정은 위원장과 푸틴 대통령의 회담에 대한 논평 요청에 처음 한두 달 겨루기를 하고 나서 김정은과 잘 지냈고 우리는 위험하지 않았다고 답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의 전임자인 바락 오바마 전 대통령과 취임 전 만났을 때 오바마 전 대통령이 가장 큰 위협은 북한이며 우리는 전쟁으로 끝날 것이라고 말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2020년 대선이 사기라는 근거 없는 주장을 하면서 우리는 북한과 전쟁으로 끝나지 않았고 거래를 하려고 했다며 선거가 조작되지 않았다면 선거 직후 북한과 협상을 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8월 소셜미디어 X에 공개된 온라인 대담에서도 김 위원장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함께 큰 지도자로 꼽았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북한과 잘 지내서 핵전쟁을 피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러한 주장을 펼치는 가운데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은 지난 5일 브리핑에서 트럼프 정부의 대북 접근법을 직설적으로 비판했습니다. 설리번 보좌관은 러시아, 중국, 북한, 이란 등과의 관계가 바이든 정부 들어 더 나빠진 것 아니냐는 질문에 북한과 관련해 이전 정부는 정상급 외교에만 관여하면 북한의 미사일과 핵 프로그램을 멈출 수 있다고 믿었다고 말했습니다.
By the time we took office, North Korea's missile and nuclear programs had accelerated dramatically. The most important breakthrough we had seen from them, the first test of an intercontinental ballistic missile.
설리번 보좌관은 바이든 정부가 출범했을 때 북한의 미사일과 핵 프로그램이 극적으로 증강됐다며 트럼프 정부 시절 이루어진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가 북핵 역량 증강에서 가장 중요한 돌파구였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직전 정권으로부터 물려받은 유산을 다루고 있을 뿐 아니라 여러 정권에 걸친 대북 유산을 다루고 있다며 미국, 일본, 한국 간 긴밀한 삼각협력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론 디센티스 플로리다 주지사는 12일 CBS 방송과 인터뷰에서 북러 무기 거래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김정은을 압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디센티스 주지사는 물론 우리는 김정은을 가둬야 한다며 그는 매우 비이성적인 인물이며 비이성적인 행동을 하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따라서 우리는 그를 상자에 가두고 김정은을 계속 압박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군 통수권자로서 북한에 대한 선제 공격을 승인하겠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증거가 있다면 승인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디센티스 주지사는 우리를 향해 미사일을 발사할 것이 확실하다면 그렇게 하겠다라며 물론 국민을 보호하고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겠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증거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냥 아무렇게나 행동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니키 헤일리 전 유엔 대사는 북러 정상회담 개최에 앞서 김정은과 푸틴의 협력은 전 세계 독재자들이 단결하고 있다는 또 다른 신호라고 말했습니다. 헤일리 선거 캠프가 7일 VOA에 보낸 성명에 따르면 헤일리 전 대사는 중국, 러시아, 이란, 북한을 이끄는 독재자들은 미국과 미국의 가치를 증오한다며 우리는 그들의 위협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조 바이든 대통령의 김정은에 대한 약한 대응이나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김정은에 대한 우호적인 태도는 북한을 더 나은 방향으로 바꾸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바이든 정부는 북러 정상회담을 계기로 두 나라 간 무기 거래가 확대될 가능성에 대해 강력한 대응을 경고해왔습니다. 매튜 밀러 국무부 대변인은 12일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과 러시아의 무기 거래가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며 상황에 따라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점을 거듭 분명히 했습니다. 밀러 대변인은 우리는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주시할 것이며 필요에 따라 책임을 묻기 위한 조치를 취하는데 주저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제이크 설리번 국가안보 보좌관은 5일 북한이 러시아에 무기를 지원할 경우 국제사회에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도 북한의 러시아에 대한 무기 지원이 큰 실수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미국 국무부 출신의 토마스 싱킨 애틀랜틱 카운슬 선임 연구원은 18일 VOA와 전화통화에서 아직은 차기 정부 대북 정책에서 공화당과 민주당의 입장 차이를 예견하기 이르다고 밝혔습니다.
In the middle of a campaign season, there's not usually a lot of focus on foreign affairs among candidates.
싱킨 연구원은 경선 기간 중에는 일반적으로 후보들 사이에 외교 문제에 대한 관심이 많지 않다며 지금까지 주로 후보들이 국내 경제 문제에 집중했으며 선거 운동 기간 동안 중국 관련 논의 외에는 외교 현안을 거의 듣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북한에 대해 구체적인 발언이 더 나올지 모르겠다며 현 시점에서 후보들이 당선될 경우 정책 방향을 추측하기 힘들다고 말했습니다. 싱킨 연구원은 다만 미국 사회에서 북한 위협에 대한 전반적인 공감대는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I think it's fair to say that there's a strong unanimity of view in the United States and among the public that North Korea is a bad actor.
싱킨 연구원은 미국 사회 내 국민들 사이에서 북한이 나쁜 행위자이며 북한의 행동이 위협적이고 국가 안보에 위협을 가하는 우려의 대상이라는데 강력한 만장일치의 견해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문제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하는 점이라고 말했습니다. 스콧 스나이더 미 외교협회 미한정책국장은 18일 VOA와 전화통화에서 아직은 대선 후보들이 다양한 의견을 내고 있는 단계라고 말했습니다.
I think that what we have is a range of views expressed, and I think that what one can discern from that is more a set of feelings about North Korea.
스나이더 국장은 현 단계에서 정책에 대한 명확한 논쟁보다는 북한에 대한 일련의 감정이 표출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결국 위협의 본질과 대응하는 선택지는 모든 후보들에게 동일한데 그들의 반응을 통해 성격과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유추하고 결론 내릴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스나이더 국장은 선거철에 나온 공약이 꼭 정책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후보들이 실제로 어떤 대북 정책을 펼칠지 지금 단계에서 예측하는 것은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지금까지 BOA 뉴스 투데이 일부를 함께하셨습니다. 잠시 후엔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 BOA 세계 뉴스 뉴스 투데이 2부를 보내드립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8월 21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중동 상황에 대한 브리핑을 하기 불과 몇 시간 전 이스라엘 여성 한 명이 요르단강 서안에서 총에 맞아 사망했습니다. 이는 거의 매일 일어나는 폭력 사태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입니다. 올해까지 공격으로 사망한 이스라엘인과 팔레스타인인의 수가 지난해보다 많았으며 또 2005년 이후로 가장 많습니다. 린다 토머스 그린필드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안보리 연설에서 지난 8월 21일 헤브론 인근에서 발생한 여성 사망 사건을 비롯해 후아라 외곽에서 발생한 아버지와 아들, 또 텔 아비브에서 발생한 이스라엘 경찰관 사망 사건 등 팔레스타인인들의 이스라엘에 대한 대테러 공격을 강력히 비난했습니다.
We condemn the reckless launch of rockets by militants in the West Bank, a deeply troubling
토머스 그린필드 대사는 우리는 요르단강 서안 지구에서 무장 조직의 무모한 로켓 발사를 비난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또 19살인 팔레스타인인을 살해한 부르카 정착민들의 8월 4일 테러 공격을 강력히 비난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우리는 이스라엘이 여러 번 체포했으며 가해자가 팔레스타인 무장단체이든 극단주의 정착민이든 모든 폭력적 극단주의 사건에서 동등한 정도로 책임과 정의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토머스 그린필드 대사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보안군이 요르단강 서안 지역의 안보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협력을 강화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And we urge all parties to take proactive measures to counter all forms of violence and incitement to violence.
토머스 그린필드 대사는 우리는 모든 당사자들이 모든 형태의 폭력과 폭력 선동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으로 촉구하며 정착 활동, 퇴거, 팔레스타인 가옥 파괴, 테러와 폭력 선동, 테러리스트 가족에 대한 금전 지불을 포함한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동을 자제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토머스 그린필드 대사는 미국은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을 위한 두 국가의 해결책을 계속 지지하고 있으며 그 목표를 더욱 가깝게 만들기 위한 모든 노력을 지지할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The bottom line is this. Israelis and Palestinians deserve equal measures.
토머스 그린필드 대사는 핵심은 이것이라며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은 안보와 번영, 자유의 동등한 척도를 가질 자격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계속 노력합시다라고 토머스 그린필드 대사는 말했습니다. 이어 함께 일합시다. 그리고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사이에 포괄적이고 정의롭고 지속적인 평화를 진전시키기 위해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하자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분은 편지나 팩스, 전자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소는 Voice of America, 약자로 VOA를 쓰신 뒤 Korean Service, 주소 330 Independence Avenue, SW, Washington DC 20237, USA입니다. 전자메일은 korean@voanews.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매일 새벽과 아침 그리고 저녁에 방송해드리고 있는 VOA 방송은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중파 1566kHz로 또 새벽 4시부터 6시까지는 단파 5875, 7365, 7465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VOA 저녁 방송은 매일 밤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로 보내드립니다. 또 밤 9시부터 10시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9350, 9490, 12080kHz로 밤 10시부터 11시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9350, 12045, 12080kHz로 또 밤 11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9405, 12045, 12080kHz로 청취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애청 바랍니다.